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바람 불고 추운 날이지만 평안히 하루 잘 지나게 하시고 마무리하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반가운 얼굴들 언젠가 죽으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함께 천국의 일원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것들을 하나님 나누면서 이 저녁 지나갑니다. 하나님 이곳을 떠날 때에 한 명도 그냥 가지 말게 하시고 하나라도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깨달아진 것들은 실천에 꼭 옮길 줄 아는 지혜로운 우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사는 우리들에게 하늘 복 더해 주시옵시고 한량없는 하나님의 귀한 아름다운 은혜들이 은총들이 늘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이 저녁 시간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불켜주시고요 옆에 분들 한번 격려 인사들 한번 하십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예. 우리가 지금 이제 이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쭉 보고 있는데 저는 이 금요일 되면 이게 하루 종일 붙들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서 참 하나님 은혜 감사하다. 왜냐하면 참 오래전에 이런 것들을 만들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지금 보지만 지금 보면서 우리가 우리 신앙을 정리하고 성경을 정리하잖아요.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소요리 문답 들어가면서 1번은 외우시잖아요, 그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뭐라고 대답합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게 1번입니다, 그죠? 우리 다 1번 찾으실까요? 그리고 지난주에 혹시 빠지신 분들은 저 뒤에 다 있고요. 오늘 거 저 뒤에 다 있고 그렇습니다. 1번 제가 물을 테니까 보고 대답해 주십시오. 1번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아멘.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이 왜 살죠? 이겁니다. 그렇죠? 사람이 왜 살죠? 그 사는 이유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로부터는 그 은혜와 풍성한 하나님의 주시는 것 가운데서 즐거워하면서 여호와를 즐거워하면서 사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우리 하이델베르그 캐테키즘도 1번이 비슷합니다. 문장은 달라요. 왜 살아요? 이게 1번이에요. 하이델베르크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나 죽으나 당신의 단 하나의 위로는 무엇입니까? 사나 죽으나 나의 단 하나의 위로는 나는 나의 것이 아니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 그랬고 하나님께서는 참새 한 마리도 허락 안 하면 떨어지지 않는 그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성령님께서 나를 그게 이제 하이델베르크 1번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 똑같이 어떻게 보면은 뭡니까? 그럼 사람이 왜 사나요? 이 땅 왜 살아요? 이게 1번 문제예요. 그걸 조금 더 이제 좀 철학적으로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23분을 하는데요 이게 이제 흘러가는 게 이렇게 보면 그럼 하나님 어떻게 알죠? 그럴 때 그 다음 나오는 게 뭐예요? 성경 신구약 성경은 유일하게 그 다음에 그러면 성경에는 무엇이 기록되어 있나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지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이제 이렇게 막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도 얘기했고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쭉 설명을 해나가다가 사람이 죄짓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죄짓는 이야기. 그래서 이제 21번 20번 한번 보겠습니다. 쭉 한번 찾아보시고요. 20번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죄와 타락했습니다. 죄와 비참함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20번 다 찾았습니까? 예. 제가 질문하는데 대답하면 아주 기가 막히게 대답을 잘하시는 거예요. 지금 보고 읽으시면 돼요. 읽으시면. 제가 묻습니다. 20번.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죄와 비참함의 상태에서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셨는가? 아멘. 은혜 언약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은혜 언약 이전에는 무슨 언약이라고 그랬습니까? 예, 행위 언약. 그 신학적인 표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은혜 언약 속에는 뭐가 등장합니까? 그게 한 단어가 등장하는데 그 영어로는 리디머입니다. 리디머. 리디머가 우리말로는 뭐예요? 예, 구속자. 구속자. 20번 보시면 대답 속에 은혜 언약을 세우시고 누구로 말미암아? 구속자로 말미암아. 그 구속자 나오죠? 그러면 이제 그러면 이 구속자가 누굽니까? 죄와 비참한 상태에서 구원을 해주는 이 구속자가 누굽니까? 그럴 때 구속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게 이제 21번이에요. 21번. 제가 질문하고 대답을 한번 해주십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제 오늘 우리 23번부터 할 텐데 23번이 구속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21번 제가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의 구속자는 누구인가? 예, 우리의 구속자는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유일한 구속자. 이거는, 옛날부터 구속자가 다른 사람이 있다라고 자꾸 주장하는 이단들이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만들 때는 우리의 유일한 구속자는 천상천하에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준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분은 사람이시고 그분은 한 몸에 두 성품을 갖고 계십니다. 그렇죠? 사람이면서 뭐예요? 하나님. 이분은 제2위 성자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22번은 그럼 그분이 어떻게 사람이 됐죠? 이제 그게 이제 22번이잖아요. 실제 몸을 가지시고 그 몸에 상응하는 reasonable soul. 그러니까 지각 있는 여기는 영혼을 주시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 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요즘 이거 잘 안 믿습니다. 신학교 교수들이나 아니 신학교 교수가 안 믿으면 학생들 어떻게 가르쳐요? 이거 안 믿게 가르치죠. 안 믿게. 이거는 지어낸 이야기다. 성경에 보는 거짓말도 많다. 이렇게 지금 아주 유명한 신학교, 유명한 대학교의 신학이 같이 붙은 거 있죠. 하자나 뭐 푸자나 뭐 이런 푸푸푸 예 뭐 이런 것들 예 예일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데 조직 신학 교수부터 시작해서 이게 믿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디비니티 스쿨을 나온 예, MDB 거기 졸업한 사람들은 신앙이 원래 뚜렷한 사람들은 그 얘기하면 귀전으로 이렇게 흘러가지고 받아들이질 않고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그걸 받아들입니다. 그럼 받아들이면 어떡합니까? 여기 서서 이제 그거 거짓말이라 그러고 가짜라 그러고 지어냈다 그러고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참 무서운 시대예요. 근데 지금부터 참 몇백 년 전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유일한 구속자는 누구라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이제 21번이고 이제 22번이 그럼 그분이 어떻게 사람이 됐습니까? 동정녀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됐습니다. 그런데 제일 마지막에 뭐 하나 붙어있다 그랬죠. 그렇죠? 뭐라고요? 죄는 없다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번역한 것 중에요. 요거 없는 것도 있습니다. 죄는 없으시다는 이 표현 싹 빼놓고 앞에 가시면 딱이니까 잉태되어 탄생하셨다 이렇게 딱 돼 있는 거 참 무서워요. 성경책도 아닌데 이거 빼버린다고. 근데 성경책 보면은 예수님은 뭐가 없습니까? 죄가 없다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자연생식법으로 자연생육법으로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은 전부 다 죄가 있습니다. 왜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었더라고. 왜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그냥 다 죄를 주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한 사람이 대표가 돼서 죄를 다 지은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구속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렇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이제 23번 지금부터 아까 21번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의 구속자는 누굽니까? 그럴 때 우리의 유일한 구속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유일한 구속자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기능을 가지고 어떤 물을 행하셨습니까? 그게 이제 23번부터예요. 23번부터 이제 쭉 보시면 몇 번까지 쭉 연관이 되어 있나 그러면 28번까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문제 자체가. 그러니까 오늘 28번까지 받으셨잖아요, 뒤에. 그러니까 일단 23번 보시면 제가 일단 문제부터 같이 한번 볼게요. 큰 덩어리를 보시면 어떨 때는 이해가 훨씬 빨라질 때 있습니다. 23번 문제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로서 무슨 직분을 행하십니까? 이게 23번이잖아요. 그분은 선지자, 제사장, 왕 직분 행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그런 자리에서 비하와 승기, 비하가 뭡니까? 낮아짐. 승기는 뭡니까? 높아짐. 옛날 조직신학책에는 전부 비하라고 부르고 승기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요즘 조직신학책은 비하를 낮아짐, 성규를 높아짐. 제가 이제 그 다음에는 그렇게 번역들을 같이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따 보시면 되고. 23번이 그거예요. 그럼 24번. 아까 예수님이 세 직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선지자, 제사장, 왕 그랬는데 24번이 그러면 선지자 직분 어떻게 행했습니까? 25번. 제사장 직분 어떻게 행했습니까? 26번. 왕의 직분을 어떻게 행했습니까? 27번. 이런 지위에서 했다 그랬잖아요. 그게 뭡니까? 27번. 그리스도의 비하는, 이렇게 낮아지심은, 어떤 걸 보면 그리스도가 낮아졌다고 그럽니까? 28번. 그러면 그리스도가 승계했다고, 높아지셨다 그랬는데, 그러면 어떤 걸 보면 높아졌다고 그러는 겁니까? 요게 23번부터 딱 붙어 있습니다. 23번부터. 지금부터 이제 23번 봅니다. 우리의 유일한 구속자가 누굽니까? 우리의 유일한 구속자는 누구라고요? 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보면 나의 구주죠. 나의 구주죠. 참 고마운 거죠.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자체가요. 이것까지 고마운 게 없습니다. 그 다음, 이렇게 그런 고백을 하는 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도, 이것도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기적 중에 기적. 이제 보십니다. 23번. 제가 묻고 대답을 천천히 해 주십시오. 대답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로서 무슨 직분을 행하시는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로서, 그러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람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어떤 직분을 그러면 행하셨습니까? 수행하셨습니까? 예, 답은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 했는데, 특별히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의 지위, 비하와 승기의 그런 자리에서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요게 답입니다. 구약에 보면 앞으로 메시아가 올 거를 내다보면서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메시아가 무슨 뜻이에요? 메시아? 네, 그리스도 맞아요.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에요? 예,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 메시아가 무슨 뜻입니까?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구약에 보면은 기름 부음을 받은 오피스가 있습니다. 직위가 있습니다. 그건 반드시 기름을 부어야 그 직무를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겁니까? 뭐예요? 선지자. 누구요? 제사장. 누구요? 왕. 그러니까 구약에서 앞으로 예수님 오실 걸 내다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제도를 다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직을 감당하셨습니까? 수행하셨습니까? 그럴 때 뭐라고요? 제사장, 그 다음 선지자, 그 다음 왕. 그런데 이거를 어떤 자리에서? 비하와 낮아지심과 어떤 자리에서? 성귀의 자리에서. 요거 조직신학 표현이지만은요, 낮아지심, 높아지심, 낮아짐, 높아짐, 요거 잘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게 이제 23번. 제가 다시 질문하면 천천히 이렇게 뜻을 새기면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자로서 무슨 직분을 행하시는가? 아멘. 사실 비하와 승기 우리 그냥 읽었지만은요, 너무너무 이거 고마운 이야기예요. 근데 조금 이따 이제 비하와 승기가 나오니까 그때 보고요. 우리 23번에 해당하는 성경 구절 신명기 18장 한번 주실래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고 이런 깨달음을 주시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님들 아시잖아요. 모세가 누군지, 이스라엘에게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근데 모세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모세가 죽으면 이제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중, 내 형제 중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나와 같은 선지자, 신학 하는 학자들은 이 나와 같은 선지자에 멈춰가지고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내가 죽고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세월이 흘러가면은 하나님께서 어렴풋이 자기들에게 주신 지혜 가운데서 누군가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켜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을 크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신명기서가 쓰여졌던 지금부터 한 3400여 년 전, 지금부터 한 3400여 년 전에 신명기서 이 말을 하는 당시 한 3400여 년 전에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가 일어날 거라고 그랬는 이가 누굽니까? 모든 학자들이 거기 딱 멈췄어서 이는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이는 메시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메시아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잖아요. 그분 이름이 뭐예요? 예수. 그러니까 모세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중 네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그 이스라엘 백성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어떻게 해요? 그를 들을지니라. 너희는 그를 들으면 무엇이 생기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믿음이 생겨서 믿지 못할 온갖 것들을 믿게 된다는 겁니다. 믿지 못할 제가 온갖 것이라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가려서 믿습니다. 가려서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 관한 한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한은 가리질 않습니다. 다 믿습니다. 우리는 그게 우리 신앙이에요. 우리 한인 동산 장로교회의 신앙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다 믿는 신앙을 가진 자들입니다. 얼마나 복된 이야기예요.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여기서 뭐가 생깁니까? 믿음이 생겨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도 믿고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도 믿고 그분이 장사되었다가 어떻게 해요? 부활하신 것도 믿고 그분이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 가신 것도 믿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큰 또 이루어지는 게 뭐예요? 그분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도 믿고 이게 패키지예요. 그 중에 하나 안 믿는다 그러면 다 안 믿는 거예요. 다 안 믿는 거예요. 참 고마운 겁니다.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그러니까 메시아를 얘기해 주셨습니다. 우리 24번으로 넘어가 볼까요? 24번. 이제 그러면 선지직은 어떻게 행했고 제사장직은 어떻게 행했고 그다음에 왕직은 어떻게 행했는지 아까 23번하고 연관이 된다 그랬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고 대답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시는가? 아멘. 보세요. 그리스도는 제일 마지막에 문장을 붙이면 선지자의 직분을 행합니다. 맞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행합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들 또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나타내십니까? 그의 무엇과? 말씀과 성령으로. 선지자의 주된 특징이 뭡니까? 뭐라 그러실래요? 선지자의 주된 특징.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주신 무엇을요? 말씀을 백성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게 선지자잖아요. 그런데 선지자가 히브리 말로 뭐라 그랬죠? 나비. 한번 따라하십니다. 나비. 나비. 요게 우리가 보통 말하는 나비야 나비야 할 때 이 발음은 같습니다. 근데 액센트가 틀립니다. 우리는 나비야 할 때 액센트가 앞에 가잖아요. 선지자는 어떻게 해요? 나비. 한번 따라하십니다. 나비. 나비. 나비는 부글부글 끓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요, 이걸 말하면 저 사람이 상처받기도 하고, 이걸 말하면 저 사람이 삐치기도 하고, 이걸 말하면 토라지기도 하고, 어떨 때는 날 죽인다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여기가 끌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걸 말을 해야 되는 게 누구예요? 선지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할 때 가감 없이 토해내는 자가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떤 직을 수행하셨습니까? 선지자의 임무를 수행하셨습니다. 그러면 선지자의 직무를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전한 거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재밌는 게 있습니다. 무슨 재밌는 게 있습니까? 우리 성경 구절 두 개가 있을 텐데요. 24번 요한복음 1장 14절 요한복음 1장 1절 두 개 다 외우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속자로서 이 땅에 와서 어떤 직을 수행하셨습니까? 그분은 선지자, 그 다음요? 제사장, 그 다음 뭐요? 왕 이렇게 했는데 그럼 선지자로서의 직은 어떻게 했습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막 이렇게 백성들에게 전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 보시면요, 말씀이 무엇이 돼요? 육신이 돼요.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그러면 이 말씀이 누굽니까? 그러면 이 말씀이 성자 하나님입니다. 성자 하나님. 다시 여기 요한복음 1장 1절에 가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지금 육신이 됐거든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뭐라고요?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때 이 말씀은 뭡니까? 그러면 제2위의 성자 하나님입니다. 성자 하나님. 그러니까 이 말씀이 성자 하나님이 무엇이 됐습니까? 우리같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해요? 거하시며, 여태 거하시면은 장막을 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가다가 하나님이 함께 있다 그러는 회막을 치게 했잖아요. 성막을 치게 했잖아요. 그럴 때 쓰는 단어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그러면 말씀이 육신이 된 이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그건 믿으시죠? 그렇죠? 믿으시죠?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이 예수님이, 말씀이 예수님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슨 직을 수행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선지자, 선지직을 수행하셨습니다. 본인이 말씀이에요. 본인이. 그래서 말씀이 뭐가 됐습니까? 육신이. 저를 한번 따라하십니다. 말씀이 육신으로.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경구절.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가만 보니까 이거는 그냥 사람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믿잖아요. 그분을. 그게 이제 24번입니다. 24번. 제가 질문하고요. 대답을 하십니다. 24번.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선지자의 직분을 행하시는가?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뜻을 그 말씀을 통해서. 그런데 그 다음 그만큼 중요한 게 뭡니까? 그러면 말씀은 그냥 생짜배기로 읽으면 이해가 안 되고요. 믿어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수백 년 전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그 뒤에 뭘 갖다가 붙여놨습니까? 그의 말씀과 무엇으로? 성령으로.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믿어집니다 그럴 때는 벌써 무슨 역사가 있나 그러면 성령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성령님 눈이 안 보이잖아요. 휙휙휙 뭐 이렇게 해서 역사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성경 말씀이 아멘 그러고 믿어지면 나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셔가지고 그걸 믿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의 말씀으로만이 아니라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나타내심으로. 예수님께서 성경 보시면요, 이적과 기사를 얼마나 많이 행했는지 몰라요. 그거 여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이거를 다 줄여서 얘기를 해보면 이적과 기사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드러내기 위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어나게 한 거지, 그게 주된 건 아니잖아요. 주된 거는 뭡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믿게 해주는 성령님.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우리 제 성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으시죠? 예, 우리 신앙은 거기에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거기서 시작하고 여기 다 어디서 시작하든지 다 동시에 다 시작되게 되어 있습니다.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선지자 직분을 어떻게 감당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나타내심으로써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시고 수행하셨습니다. 25번 보시면요. 그러면 예수님이 제사장 직분을 어떻게 했습니까? 25번. 제가 천천히 읽고요. 대답을 천천히 해 주십시오. 문장을 잘 이렇게 한번 연결된 거 보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시는가? 아멘. 이거는 우리가 성경을 통째로 다 읽어도요, 이런 문장을 못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신앙의 선배들이 작심을 하고요,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이렇게 해서 다 이렇게 문장을, 예수님이 제사장직을 감당하셨는데, 그걸 어떻게 하셨는가를 다 이렇게 모은 거예요. 그래, 첫 문장은, 첫 말하고요, 끝에 말을 묶으면, 그 예수님은 제사장직을 수행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가 중간에 들어있습니다. 보실래요? 25번, 대답, 그리스도께서는 제일 마지막에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신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그러면 중간에 어떻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십니까? 이제 하나하나 떨어진 게, 이제 단번에 자기를 무엇으로 드려? 제물로 드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자기가 대제사장이 되셔서 제물이 돼서 이 제사를 드리기 전에는 매년 큰 제사를, 매년 큰 제물을 드렸습니다. 매년 1년에 한 차례씩 용키프로 되면은 온 백성의 죄와 이 제사장의 죄와 이런 것들을 다 해가지고 그 제사 드리는 거 있잖아요. 매년 드렸습니다. 매년. 그리고 작은 제들은 매일 자기가 끌고 와서 이렇게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뒤에는 히브리서 기자가 그 십자가 사건을 가만히 보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제사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동물을 잡아서 드리는 제사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이유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단 한 번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상달되는 그런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단번에 누구를 제물로? 자기를 제물로 드려. 하나님의 무엇을요? 공의를. 하나님의 공의가 뭡니까? 그러면 죄는 반드시 죄값을 묻는,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죄는 반드시 죄값을 묻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죄값을 물으셨어요. 그냥 공짜로 사해준 게 아니고 우리의 죄값을 어떻게 물으셨습니까? 예수에게 물은 거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우리 죄를 해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 죄를, 죄값을 물으신 거죠. 그래서 그 공의를 만족해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해 하시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 없다가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하고 뭘 할 수 있어요? 화목. 그래서 우리는 어떨 때는 속에서 울컥한 게 있고요, 어떨 때는 뭐 참 못된 생각도 하고 그렇지만 우리는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는 화목인, 하나님과 화목된 자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된 자. 근데 성경책 찾아보면요, 절대로 거기서 안 끝납니다. 우리가 하나님하고 화목됐으면 절대로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도대체 무슨 내용이 옆에 있을 것 같아요? 옆에 있는 사람하고도 뭐하라? 화목하라. 그거는 성경이요, 거의 50% 가까이를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만 하면은 100% 신앙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만 화목하면서 옆에 있는 사람하고 화목 못하면 빵이라고 얘기합니다. 죄송합니다. 빵. 그거 다 어겼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런 말씀 잘, 빵 그리니까 또, 아, 나 빵 좋아하는데 왜 또 먹나. 우리는 하나님하고 뭐한 자들요? 화목한 자들. 하나님하고 화목한 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사람하고 화목. 그게 우리의 큰 사명입니다. 그게 성경의 큰 가르침이에요. 큰 가르침이에요. 이제 그래서 보시면요,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해 하시며, 그 다음 말 없는 관로는 뭐가 있어요? 그리고 사람과도 화목해 있고요, 우리를 위하여 항상 어떻게? 간구하심으로. 그러면 무슨, 지금 우리 주님이 하늘나라 가셨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성자 하나님의 입장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은요, 제2위격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드릴 때 그 기도를 듣기도 하시고 그걸 가지고 간구도 하십니다. 우리 성경 구절 한번 주실래요? 히브리서 9장 28절, 히브리서 7장 25절. 아까 예수님은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 그랬습니다. 그럴 때 단번에 영원한 제사는 자신이 제물이 되시고 자신이 뭐가 됐습니까? 대제사장이 되셔가지고. 왜 그러면 그때 제사장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왜 대제사장이라는 표현을 씁니까? 요엄 키프르 때는 제사장들이 껄쩍껄쩍거리면 제사 안 드립니다. 그거 아시죠? 성경 말씀 보시면요, 요엄 키프르 때는 대제사장이 대제사장이 온 국민을, 온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해서 자기가 있던 삐까뻔쩍한 옷 있잖아요. 막 금방으로 달려서 땡그랑땡그랑거리는 그 옷을 다 벗고 무슨 옷을 입습니까? 세마포 옷을 입습니다. 성경 잘 보시면 세마포 옷을 입고 지성소까지 들어가가지고 거기에서 모든 것들을 다 하고 나왔다 들어갔다 들락날락 몇 번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 세마포 옷을 입고 백성들을 위해서 막 제사를 드리는 게 대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온 인류의 죄를 감당할 때는 제사장이라는 표현보다는 히브리서를 보면 대제사장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 있는데 그분이 단 한 번 자기가 스스로 제물이, 친히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옛날에는 매년 드려야 됐지만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 예수를 믿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동물을 잡을 이유도 없고 동물 피를 가지고 나갈 이유도 없습니다. 누구 피 가지고 갑니까? 예수 피 가지고. 한번 따라 하십니다. 예수 피. 예수 피. 사실은요, 이게 몹시 딱딱한 내용 같지만 몹시 은혜로운 내용이에요. 세상에 이렇게 고마운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래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항상 간구하는 성경 구절도 지금 찾게 있는데요. 보십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어떻게 해요?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두 번째.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는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제물이 친히 되시고 대제사장이 되셔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렸는데 두 번째 올 때는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오는 거 아니잖아요. 두 번째는 무슨 주로 오신다 그래요? 예, 심판주. 두 번째는 시간이 없는 거 있잖아요. 딱 오시면 끝이에요. 지금은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 그러면서 막 외치지만 예수님 딱 오시면 끝이에요. 그때 뭐 예수 믿어야 합니다. 이게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왜요?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에. 그 다음 성경 구절은요. 지금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그러니까 연약하거나 또 우리의 못된 습성이나 아니면 다른 선교사님이나 누구를 위해서 간구할 게 있으면 기도하시면 됩니다. 한번 읽으실까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제사장의 큰 역할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러면 죄인을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데려가잖아요. 그래서 제사를 드려주는 것, 그리고 죄인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이런 게 제사장의 역할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25번 다시 한번 보십니다. 25번. 참 고마우신 분이에요. 선지자로서 우리에게 말씀만 주셨을 뿐만 아니라 본인이 친히 무엇이 되셔서? 제물이 되셔서 어떻게 해요? 단번에 또 어떻게 해요? 영원히 우리를 위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는 그 제사를 안 드리잖아요. 성경학자들이 연구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단번에 제사를 다 드렸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돌아가실 때까지 이 예루살렘에는 뭐가 남아있었습니까? 성전이 남아있잖아요. 그 성전에서는 뭐 하는지 알죠? 계속해서 짐승을 잡아서 지금 예수님이 와서 완전히 다 이루셨는데 지금 그때도 예수님 돌아가시는 그 다음에도 계속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만 놔두실 것 같아요? 안 놔두실 것 같아요? 안 놔두죠. 그래서 돌 하나도 돌 위에 있지 않게 하나님께서 다 엎어가지고 성전을 없앴습니다. 재밌는 거는 성전을 없애고 난 뒤에 그 성전 주변에 무엇이 잘 됐나 그러면 양 치는 게 잘 됐습니다. 소 치는 게 잘 되고. 왜냐하면 그 이제 성전에 다 갖다가 이렇게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전이 다 무너지고 난 뒤에는 이상합니다. 그런 업종이 안 되는 거 있잖아요. 이상하게 안 돼. 또 여러 가지 곡식 이런 것도, 왜냐하면 그 소재 드릴 때는 좋은 곡식들 갖다 바치잖아요. 그런 것들이 안 됐다고 그럽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알죠. 우리 주님이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해요? 이루셨어요.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25번 제가 질문하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25번.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시는가? 아멘. 단번에 자기를 제물로 드렸습니다. 두 번, 세 번 드린 거 아니에요. 단번에 자기가 친히 대제사장이 되셔서 어떻게 영원히 효력이 있는 그런 제사를 드리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해 하시며 우리를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화목해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해요? 항상 간구하심으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십니다. 26번 아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세 가지 직분을 수행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첫째가 뭐예요? 선지자. 둘째가 뭐예요? 제사장. 셋째가 뭐예요? 왕. 이제 좀 외워지죠? 이건 꼭 아셔야 돼. 왜 이 세 직분입니까? 이 세 직분이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반드시 기름을 부어서 세웠습니다. 기름 안 붓고 지가 나타나서 짜잔, 그리고 나 선지자, 짜잔, 나는 제사장, 그러면 그거 다 가짜예요. 다 짜잔만 진짜 같아. 그게 다 가짜 같아.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보는 게 세 번째입니다. 제가 일단 질문하고 성도 여러분들 대답 한번 해 주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왕의 직분을 행하시는가? 아멘. 그 첫째 덩어리하고 마지막 덩어리를 보시면 그리스도께서는 왕의 직분을 행하십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어떻게? 거기에 이제 중간에 들어 있습니다. 왕이시니까 그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종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첫 덩어리가 우리를 자기에게 어떻게 해요? 복종하게 하시고 복종케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러고 예수를 주라고 부르면 이 주 부를 때 이게 황제에게 부르는 칭호인 건 아시죠? 그죠? Curious. 이게 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그러는 그 주님이라고 부를 때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백성의 마땅한 도리는 뭡니까? 그러면 복종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덩어리가 그거예요. 우리를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시고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다스리시고 보호하시며 자기와 우리의 모든 원수를 제압하고 이기심으로 왕의 직분을 행하신다. 이게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악한 무리들을 제압하시고 승리하시고 이런 모습이 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백성들은 그 왕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게 첫 덩어리예요. 아주 중요합니다. 말은 이렇게 돼 있지만은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자기에게 어떻게 해요? 복종하게 하시고 뒤에 거는 몰라도 요거 하나만 되면요 하나님의 백성이 꽤 괜찮은 사람입니다. 꽤 괜찮은 사람. 제가 새벽 기도 때 지금 이틀 동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어제 그저께까지 최순실 씨가 누군지 몰랐어요. 그 딸내미 때문에 이화여대 총장이 사임한 그것도 그냥 그랬나 보다 누군지 몰랐어요. 근데 자꾸 나와가지고 제가 새벽 기도 준비하다가 한번 들어가 봤어요. 최순실이가 도대체 누군지. 이리 추적 저리 추적해서 다 보니까 이 사람 교회를 오래 다녔더라고. 저는 교인 아닌 줄 알았어요. 그리고 아니 길을 바랐어요. 강남에 있는 순복음교회, 광림교회, 그 다음에 저 우리 이명박 대통령 다녔던 교회가 뭐죠? 소망교회. 기자가 그 표현도 아주 기분 나쁘게 했대. 그런 데를 돌아다녔다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다녔다라고 안 그러고 돌아다녔다고 해놨더라고요. 성도 여러분들 지금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해 주셔서 그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그분이 나의 왕일 것 같으면 그 백성은 그 왕을 어떻게 합니까? 복종하게 되어 있고요 그 왕의 명령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분들을 이렇게 행적을 찾아보니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그럴 수가 없어요. 나름대로 다른 신을 더 좋아하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도 그만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돼 있더라고.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섬기는 그런 위치에 있으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 같으니까 안 하려고 그러니까 찜찜하고 그러니까 이거 뭐 개런티 워런티 사듯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한 것 같아. 성도는 지금 여기 나오는 거 있죠. 우리를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시고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되죠? 복종해야 됩니다. 지금은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니까 우리 주님 앞에 진짜 복종하셔야 돼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왜 어렵습니까? 제가 새벽 기도 때마다 말씀을 드립니다. 눈에 안 보여서. 눈에 보이는 우상 덩어리 같은 게 하나 집에 떡 있으면요. 뭐 죄 지으려고 그러다가 썩 보면 그 놈도 눈이 있거든요. 딱 째려보면 어씨, 그 이상해지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안 보이세요. 우리 주님은 안 보이세요. 입으로는 왕이라 그러고 찬송 부르면서 막 대단하게 이렇게 하지만은요, 딱 돌았으면 안 보여서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합니다. 내 하고 싶은 대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내가 다른 우상처럼 그렇게 보이냐? 그게 성경에 몇 군데들이 나옵니다.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만 계시는 이유는 큰 그림 가운데에서 그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그렇게도 기다리고 계세요. 그렇게도. 우리가 인과 응보라는 거로 이렇게 탁 재보면 금방금방 뭐가 이렇게 결과가 나와야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과 응보의 법칙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큰 프레임을 가지고, 큰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가고 있어요. 이게 믿는 자나 안 믿는 자가 다 하나님 안 보이니까요. 다 그렇게 막 노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요거 하나만 잘 기억하시기를, 우리를 자기에게 어떻게 해요? 복종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는 뭐 그분이 하시는 거니까 우리를 다스리시고 보호하시고 자기와 우리의 모든 원수를, 이건 그분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복종. 한번 따라 하십니다. 복종. 복종. 복종이라는 말 되게 싫어합니다. 요즘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 우리도 자유의지가 있고 왜 우리도 뭐가 있는데 왜 그분께 우리가 복종해야 되냐고. 근데 성경은 우리가 올바르게 신앙생활하는 방법은 그분에게는 복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분에게는. 한번 따라 하십니다. 복종. 복종. 우리 26번 성경구절 한번 주실래요? 26번 성경구절. 요한복음 19장 19이지. 우리 예수님이 왕이라는 것을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유대인들이. 근데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빌라도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래놓고는, 그, 옛날에는 못 박으면요, 죄수들 여기 무슨 죄로 죽인다는 이 죄목을 갖다 씁니다. 거기다가. 그래서 이제 예수님도 그걸 쓰잖아요. 그래서 이제 빌라도 그걸 쓰라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까무러지는 거 있잖아요. 굉장히 그 성경구절이 요한복음 19장에 있습니다. 보실래요?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뭐라고 썼습니까?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렇게 했습니다. 요게 비록 이 사람이 제스트같이 이거 막 비꼬고 뭐 풍자같이 이렇게 해서 붙였는지 모르지만은, 이거를 세 글자로 쓰게 만들었습니다. 로마 글씨, 헬라 글씨, 히브리 글씨, 이렇게 세 개. 로마는 그 당시 정치를 장악하고 있던 거잖아요. 헬라는 문화를 장악하고 있던 겁니다. 히브리 말은요, 종교계를, 영적인 것을 장악하고 있던 그 언어예요. 그 세 언어로 이거를, 빌라도도 자기도 뭐 장난같이 농담같이 그렇겠지만 이게 유대인들은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진실이라 한번 보실래요?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이렇게 해서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로말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러죠? 그렇게 쓰면 안 된다고. 어떻게 그가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냐고. 뭐라고요? 자칭 유대인이라, 지같이 입으로 유대인이라 그때 그렇게 좀 써달라고 그랬더니, 빌라도가 뭐라 그러죠? 나는 내 쓸바 썼다고. 나는 내 할 바 했다고. 사랑하신 성도들, 예수는 누굽니까? 사형을 언도한 그 사람의 입을 빌려가지고 세 가지 언어로 표현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한번 읽으실래요? 여기 되어 있는 거? 여기서 여기까지는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분은 나의 왕입니다. 우리의 왕이지만 나의 왕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뜻을 따라야 되고요. 그 다음 성경 구절. 고린전서 15장 25절. 요건 고린전서입니다. 저가, 예수님입니다.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갑을 어떻게 해요? 왕노릇 하시리니. 그러니까 예수는 누굽니까? 그러면 예수는 왕이에요. 예수님은 죽여도 왕이고요. 예수님은 무덤 속에 들어가 있어도 왕이고요. 차디찬 싸늘한 곳에 계셔도 예수님은 왕이에요. 살아나셨으면 왕이 아니에요. 그분은 전생이 우리의 왕입니다. 우리 26번 제가 읽고 성도 여러분들 천천히 대답하고 우리 쉬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왕의 직분을 행하시는가? 아멘. 주님이 주님의 원수, 우리의 원수를 제압하고 이기시는 분인 줄 믿으시나요? 예, 네, 그럼 기도 많이 하세요. 답답해도 기도하시고요. 속이 막 뭐가 일어나도 그냥 기도 많이 하십시오. 왜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저는 그걸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그런 시점들이 있더라고. 우리 지금 시간이요, 22분 같은데 42분까지 쉬겠습니다.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참 주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내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내가 주님을 믿게 된 것이 얼마나 은혜스럽고 감사한 일인지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늘 세상에 나가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붙들고 믿음 가운데서 늘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쉼을 갖습니다. 오늘도 간식을 대접하는 가정에 하늘 복으로 대해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대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두 자녀가 그 가정에 있습니다. 하나님 붙들어주시고 가는 길마다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두 자녀 때문에 이 세상에 복받는 사람들 많이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간식 먹고 또 서로 사랑을 나누며 아름다운 또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또 훈훈하게 피곤을 푸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23번에서 계속해서 지금 이렇게 쭉 나갔는데요, 23번이 우리의 구속주,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사역을 하셨습니까? 그게 이제 23번인데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게 뭐였습니까? 선지자, 제사장, 왕. 요거를 어떤 지위에서요? 비하와 성기. 됐죠? 그렇죠? 이렇게 따라오면요, 옛날에 중학교, 고등학교 뭐 이렇게 공부할 때 그 반짝반짝하던 게 되살아납니다. 그게 조금 되살아나면은 치맥기가 싹싹 없어지는 거 알죠? 2050년도에는 미국에 5명 중에 한 명이 치매 환자가 될 거라고 지금 통계가 나왔습니다. 어떤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계속 자료를 보내는데 제가 시간 되면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씩 이렇게 꺼내서 읽어봅니다. 근데 이제 알츠하이머하고 디멘시아인지 그거 하여튼 그런 게 많아지더라고. 자꾸 많아지더라고. 근데 기도하시고 성경 읽고 이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이제요, 27번, 아까 세 가지는 했습니다. 그 세 가지가 23번 질문이, 그러면 비하와 승기의 그런 지위 가운데에서 제사장, 선지자, 제사장, 왕의 사역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비하, 낮아진다는 거는 그러면 어떤 이야기입니까? 그게 이제 27번입니다. 27번. 제가 질문을 하고요, 천천히 진짜로 대답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27번. 그리스도의 비하, 낮아지심은 어디에 있는가? 아멘. 성경 말씀 보시면 높은 하늘에서 우리 낮은 땅까지 오셔서 참 천하고 그런 우리 인간들 속에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를 신학 용어로 뭐라 그럽니까? 비하. 비하. 한번 따라 하십니다. 비하. 비하. 예, 그거는 어떻게 설명이 되죠? 그게 뭡니까? 그럴 때 그리스도의 비하는 곧 그의 강생하심인데, 강생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태어나신 거예요. 성육신 하신 거. 그거를 다 강생이라고 표현해서, 저도 지금 강생이라고 표현했는데, 그리스도의 비하는 곧 그의 이 땅에 사람 몸을 입고 오신 겁니다. 근데 사람 몸을 입고 오셨는데 어떻게? 비천한 지위에 나셔서, 아시죠? 그렇죠? 율법 아래 복종하시고 금생에, 이생에 여러 가지 비참함 다 겪으시고 하나님의 진노와 십자가에서 저주의 죽음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땅에 묻히시고 얼마 동안? 3일 동안이죠. 그렇죠? 죽음의 권세 아래 거하신 것입니다. 왜 이럴 때 3일 동안이라고 안 했습니까? 그럴 때 요 부분은 신학적으로 풀리 3일이 안 되거든요. 묻히고 3일째 되는 날 부활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3일 동안이라고 표현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막 논쟁이 붙을 만한 것들은 조금씩 피하면서 이렇게 했죠. 왜냐하면 이걸 만든 목적은 우리가 성경을 더 알고 어떻게 하든지 청년들이나 어린 자녀들이 성경의 프레임을 갖고 지식을 갖자는 거지 여기에 돼 있는 표현 가지고 막 디베이트 하자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예수님께서 낮아지셨다 그럴 때 그게 뭡니까? 그럼 사람 몸을 입고 오신 이 자체가 낮아진 거예요. 그러면서 지위도 가문도 아주 비천한 집에 났잖아요. 예수님 아버지의 직업이 뭐죠? 예, 목수. 그 당시에 목수는 굉장히 비천합니다. 아주 비천합니다. 그러니까 비천한 지위에 나셔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지만은 그 당시에 은혜 은약이 되기 전에는 전부 율법 아래에 있었잖아요. 율법이 사망으로 뭐 이렇게 끌고 갈 때잖아요. 율법 아래 복종하시고 금생의 여러 가지 비참함과 하나님의 진노와 십자가에서 저주의 죽음을 받으시고 십자가 죽음 자체가 저주잖아요. 그렇죠? 묻히셔서 얼마 동안 죽음의 권세 아래 거하신 그 자체가 비하입니다. 그것이 비하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비하가 뭡니까? 그러면 예수님 그냥 이 땅에 오셨다가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와서 묻히시고 장사되어 있는 상태까지 얘기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 있는 거 하나 빼셔도 되고 다른 거 기억나는 거 더 넣으셔도 되고 무슨 뜻인지 알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비하, 낮아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낮아지심을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그럴 때는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비천한 가문에서 율법 아래서 그렇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성경 구절 굉장히 중요한 성경 구절이 빌립보서하고요. 한번 주실래요? 빌립보서 2장 6절 8절. 성자 하나님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영광과 권능은 같다 그랬잖아요. 그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제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어떻게 해요?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아멘. 요게 굉장히 정확하게 예수님의 비하. 비하를 우리말로 뭐라고요? 낮아지심. 한번 따라하십니다. 낮아지심. 낮아지심. 저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자체가 낮아지심입니다. 비하입니다. 그거를 빌립보서 6장 8절에는 이렇게 설명되어 있고 우리 웨스트민스터 소일리 문답에는 육신을 입고 오신 것, 그 다음에 비천한 가정에 태어난 것, 그 다음에 율법 아래 태어난 것, 그리고는 금생에 많은 모진 고생을 다 하신 것, 이런 것들, 그리고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장사 지내시고 얼마 동안 땅속에 계신 것, 이거를 뭐라 그럽니까? 이걸 비하라 그럽니다. 그 다음 성경구절 한번 주실래요? 마태복음 27장 46절. 하나님이 버리십니다. 왜 버리십니까? 예수님이 지고 있는, 담당하고 있는 죄가 너무 엿겁고 너무너무 추잡스러워서 예수님이 추잡스럽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짊어지고 있는 인류의 죄가 너무너무 더럽고 추악해서 하나님께서도 하늘문을 닫으시고 다 이렇게 버리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제9시즈음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하나님 자신도 성부 하나님도 성자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짊어지고 있는 죄가 너무 더럽고 너무 추악하고 너무 냄새가 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일라이 일라이 라마 사박다니 My God, My God, why have you forsaken me? 왜 나를 그렇게 버리십니까? 그 우리 주님의 절규예요.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버렸습니다. 이게 뭡니까? 그럼 다 우리 주님의 비하, 낮아지심입니다. 그래서 땅에 묻히시고 이제 그리고는 며칠 동안 계셨잖아요. 그렇죠? 그다음 성경 그다음 한번 보십니다. 28번. 그럼 예수님 높아졌다는 건 뭡니까? 높아졌다는 거는 언제부터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아니면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으로 하여금 부활하게 하시는 것부터입니다. 부활하게 하시는 것. 낮아지는 것은 육신을 입고 와서 이 땅에서 고난당하고 십자가에서 장사 지내고 땅속에 묻힌 것까지 비하고 높아지심, 승귀. 제가 질문할 게 일단 대답해 주십시오. 오늘은 몇 번까지 하나 그러면 오늘은 30번까지 합니다. 뒤에 많지만은요 30번까지. 제가 그렇게 딱 끊어드려야 오늘 주신 게 많은데 이러면 이거 나 이거 신경질 날라 그런다. 이거. 자, 28번. 제가 오늘은 30분까지만 하려고 30분까지만 준비를 했습니다. 예. 28번. 그리스도의 승귀 높아지심은 무엇으로 되어 있는가? 아멘. 그리스도가 그러면 막 낮아지셨는데 하늘 보좌 버리고 내려오셔서 사람 몸 입고 모진 고쳐받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장사 지내고 땅에 묻혀진 게 이렇게 낮아지셨는데 그러면 우리 주님의 높아지심은 그러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럴 때 그리스도의 승귀는 사흘째 되던 날. 이거 번역한 거 다 보니까 사흘 만에 이렇게 했던데 저는 그거 마음에 안 들어요. 사흘째 되던 날.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것과 이게 뭐예요? 부활이잖아요. 예. 선교의 시작은 부활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다시 높이기 시작합니다. 그게 뭡니까? 죽음에서 뭐요? 부활. 근데 부활 그러면 우리 그냥 그것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주님의 부활, 그다음 누구 부활요? 나의 부활. 그게 같이 패키지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님 부활, 그다음 뭐요? 나도 죽었다가 부활하는 것. 그러니까 사흘째 되던 날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것과 그다음 뭐예요? 하늘로 승천하신 것. 우리 주님께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잖아요. 사람 몸을 입고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이 가만 보니까 이게 너무 신기해. 왜냐하면 공기에 몸이 뜬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과학적으로도. 어떤 게 공기에 뜹니까? 그러면 공기보다 가벼워야 뜨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사도행전을 보시면 막 이렇게 봅니다. 그랬더니 제자가 뭐라 그러지? 뭘 그렇게 열심히 보냐고. 너희가 지금 본 그 주님은, 너희의 주님은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다시 얘기를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 그 제자들에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해서 하늘로 성천하신 것과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계신 것과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러 어떻게 해요? 오시는 것이다. 이게 승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것을 우리는 재림이라 그러잖아요. 또는 재림주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는 무엇을 인사 말로 삼았습니까? 마라나타 아시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예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인사하십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라는 게 포함하고 있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니까 신앙생활 바로 합시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니까 가던 길을 돌이킵시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니까 믿는 사람답게 삽시다. 이게 그 속에 꽉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곧 오신다고 생각하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분이 곧 온다 그랬어요. 순이라고 그랬습니다. 곧 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언제가 곧입니까? 제 대답이 늘 뭐라 그랬습니까? 오실 그때가 곧입니다. 오실 그때가. 왜냐하면 뭐 다르게 해석할 방법이 없어서. 근데 오시기 전에 성경 말씀을 보면 징조를 많이 주셨어요. 사인을 많이 주셨습니다. 근데 지금 징조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린 때는 모르잖아요. 징조적으로 예수님께서 바로 가까이 오실 때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게 옛날보다도 빈도수나 나타나는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 주님 오실 때가 됐습니다. 우리 28번 성경 구절 한번 주실래요? 28번.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가장 부활에 확실한 게 뭡니까? 그러면 제자들이 나는 봤다 보다는 더 확실한 게 고린전서 15장에 있습니다. 고린전서 15장의 별명이 뭐예요? 부활장. 한번 따라하십니다. 부활장. 부활장. 집에 가셔서 고린전서 15장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좀 길어요. 그래도 한번 읽어보시면 전부 부활에 관한 이야기들입니다. 그 이해 못할 부분들이 있으면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넘어가시면. 이게 무슨 뜻이지? 그거는 학자들도 싸우는 게 있고요. 가장 확실한 우리 주님의 부활이 뭡니까?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어떻게 해요? 죽으시고 이건 다 비하에 속합니다. 그렇죠? 무엇대로? According to the scriptures.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이거 비하죠. 그렇죠? 낮아지심. 그 다음 뭡니까? 성경대로 사흘 만에 he has risen.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무엇대로? According to the scriptures.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어떻게 해요? 살아나셨습니다. 이것같이 확실한 게 없습니다. 이것같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은혜스럽게도 그 목격 증인들을 세워놨잖아요. 몇 명 정도입니까? 그럴 때 500명이 넘는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쓸 때, 부활장을 쓸 때는 태반이나 아직까지 살아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글을 쓰고 있을 때. 그러니까 이게 거짓말일 것 같으면 그 봤다라고 뭐 하는 사람인데 아닌데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태반이나 살아있는 사람들이 다 우리 주님 부활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목격한 것보다도 훨씬 더 확실한 게 뭡니까? According to the scriptures. 한번 따라 하십니다. 성경대로. 성경대로. 예, 우리 주님은 성경대로 살아나셨습니다. 3일째 되는 날. 그리고는 개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열두 제자와 6절요. 쭉 보시면 500,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는데 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어떻게 해요? 태반이나, 태반이 무슨 뜻이에요? 반 이상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 그 후에 모든 사도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예수님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아주 확신합니다. 사도 바울은 열두 제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살아나신 것을 못 봤을 거예요. 그런데 담의 세계로 갈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보여주셨잖아요. 부활의 주님이. 자기도 봤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확실한 것이 according to the scriptures. 성경대로. 이제 넘어갑니다. 29번. 29번은요, 21번의 문제로 다시 한번 와봐야 됩니다. 21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갖고 계신가요? 앞쪽으로. 18, 19. 제 게 안 보이네. 21번. 21번. 문제하고 답을 다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아, 저한테 있다. 예, 죄송합니다. 21번 문제가 이렇습니다. 읽어주세요. 제가 답을 읽어주세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의 구속자는 누구인가? 아멘. 우리에게는 유일한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이거 아무리해도 소용없잖아요. 그 다음 이제 29번의 문제가 뭡니까? 그러면 그분하고 나하고 관계가 맺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그러면 그게 관계가 맺어집니까? 막 팩트, 역사, 뭐 성경 뭐 이런 것들이 쭉 이렇게 있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하고 어떻게 이제 그게 고리가 29번입니다. 질문 제가 하고요.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 그 구속의 참여자가 되는가? 아멘. 문장이 긴데 하나밖에 없어요. 잘 보실래요?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사신 그 구속의 참여자가 되는 것은 내가 믿어서, 내가 의지적으로, 내 생각에 옳아서 그게 아니라 그의 무엇으로? 성령으로. 우리를 어떻게 보면, 지금 이 표현들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를 펄수에 대해서 우리를 설득을 시켜가지고 우리에게 구속의 효력이 있도록 적용시켜 주셨습니다. 입으로는 우리 입으로 제가 믿습니다. 그렇지만 뭐라고 그럽니까? 그의 성령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구속의 효력을 우리에게 적용시켜줍니다. 그게 굉장히 정확한 성경적이고 신학적인 표현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 그 구속의 참여자가 되는가? 아멘. 그의 무엇으로? 성령으로. 그러니까 여기 앉아서 저 예수 믿습니다 그러면 누구의 도움? 성령님의 도움. 누구의 보호하심? 성령님의 보호하심. 누구의 인도하심? 성령님의 인도하심. 그게 우리를 딱 잡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성령의 사람이에요. 막 방언, 예언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성령의 사람은 예수 믿는 믿음이 확실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예수 믿는 믿음이 이것 때문에 흔들리질 않아요. 예수 믿는 이것 때문에요. 내가 지질 않아요.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사건이 나하고 관계가 돼서 효력을 발휘합니까?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걸 믿게 하시고 우리에게 적용을 시켜줘서 그게 29번입니다. 29번 성경 말씀 주실래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를 영접하는 자. 그러면 어떻게 예수를 영접합니까? 제가 아멘 그러고 막 설득돼서 믿는 것 같은데,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게 하는 방법이 뭡니까? 그러면 성경 말씀을 보면은 성령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예, 성령님이. 그러니까 내가 믿은 것 같은데 성경 전체 프레임을 보면은 성령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님이 내 의지를 바꾸고 생각을 바꾸어서 그렇게 믿도록 했습니다. 이 말씀 믿으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님의 도움도 받고 성령님이 은혜를 주시는 자입니다. 늘 성령님에게 붙들림 받기를 바랍니다. 이제 30번 보면은 30번은 29번에서 파생됩니다. 아까 그 성령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성령님이. 그럼 30번은 제가 일단 설명부터 드릴게요.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 구속을 성령님께서 아까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그걸 우리에게 적용시켰습니까? 우리가 성령님의 도움으로 예수를 믿게 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성령님이 어떻게 우리를 설득시키고 어떻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게 했냐는 겁니다. 그게 30번입니다. 제가 질문하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 구속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시는가? 아멘. 잘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 구속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를 그렇게 값주고 샀잖아요. 성령님께서 그러면 그거 값주고 샀다 그러는데 그걸 어떻게 적용을 시켜서 우리를 값주고 샀습니까? 그럴 때 중요한 표현이 우리 속에 믿음을 일으키시는 겁니다. 누가? 내가 아니라 성령님이. 30번 성령님께서는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효과적인 부르심은 지금 설명 안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다음 시간에 31번이 효과적인 부르심에 관한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우리 안에 무엇을 일으키시고,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표현이에요. 이거 다르게 믿는 교단이나 다르게 믿는 파가 많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믿음을 일으키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값주고 사신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합니다. 성경구절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이렇게 얼른 한번 보십니다. 아, 이거는 외우는 분들 많잖아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여기까지는 다 동일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 믿음, 구원은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라. 우리가 막 만들어서 믿음을 막 만들어서 믿겠습니다 이렇게 한 것 같은데 믿고 나서 가만히 보니 그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보니까 자기가 믿은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은혜 받고 뒤를 돌아보니까 아, 내가 믿은 것 같은데 그게 하나님의 선물로 나에게 믿음을 주셨네. 그리고 또 가만히 보니까 내 속에 믿음이 생기게 하는 거는 성령님이 하셨네. 이런 고백이라는 겁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만약에 우리가 우리 힘으로 믿었으면 그 행위잖아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무엇을요?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그러니까 예수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믿었어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믿게 해주셔서 감사해. 하나님이 믿게 해주셨으니까 얼마나 이제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이제 고린전서 1장 9절 다 같이 한번 읽으십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너희를 불러서 해줍니다. 내가 막 가서 찾아서가 아니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어떻게 해요? 교제케. 내가 막 믿고 교제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걸 다 하셨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30번 제가 묻고 다시 한번 천천히 대답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 구속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시는가? 아멘. 그리스도의 값주고 사신 구속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시킵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시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십니다. 이것만 딱 있어도요, 굉장히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단단한 그런 구원관을 갖고 있습니다. 구원관을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내가요 그게 아니라 성령님이 내 속에 믿음을 일으키셔서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고 나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셔서 믿음 선물로 받아서 이렇게 이제 설명이 막 돼가는 거죠. 오늘도 이거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는데요. 세상이 참 이제 험악해지면서 겨울로 들어갑니다. 겨울로 들어가면은 성도님들 몸도 움츠러지고 또 여러 가지 이렇게 위축되는 게 많은데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기죽지 말고 세상 나가서 믿음대로 사시고요. 형제들을 또 성도님들을 뜨겁게 사랑하면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딱딱한 내용들이지만 이 저녁 함께 나누며 하나님 우리 자신들을 보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렇게도 높은 곳에서 낮은 우리들을 향해서 오셔서 장막을 치듯이 함께 거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주신 그 주님을 믿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을 보니까 성령님이 우리로 믿음 생기게 해서 믿게 하셨다고 하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시고 이 믿음 가진 우리들 세상 나가서 하나님 세상을 대적하며 사는 귀한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정마다 기도의 제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롭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